집중 분석,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와 향후 전망.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지난 24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은 물론 6자회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27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원했던 성명 문안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북한에는 친근감을 표시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끌어당겨 한미동맹에 대응해 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와 그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우선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1994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정부 간 다자 간 안전보장 협의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라고도 하고 아세안 지역 포럼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ARF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보에 대한 신뢰 구축이라든가 재난 구호, 군비 축소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마지막에 의장 성명을 발표하는 그러한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은 표결이 아니고 회원국 합의로 정해집니다. 또한 강제력도 없습니다. 다만 의장 성명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정도의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의장 성명 채택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 들어간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한다. 영어로는 concern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그냥 독려한다 하는 정도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교안보 포럼에서 지역안보 포럼에서 북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 포럼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외교전에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역시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북한은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남한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의 외교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나가서는 명분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한국이나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동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동남아 국가들이 우리를 지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북한과 중국이 의장 성명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명문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내용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왕위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윤병세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었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네.
그래서 이 왕위 부장은 한국이 상호 신뢰의 기초를 훼손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의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 문서에서 또 외교적 발언에서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중국의 신뢰를 깼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신뢰가 굉장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 사드를 배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국방장관도 사드 배치를 논의한 바가 없다. 배치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배신을 당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중국과 이것을 협의를 하게 되면은 중국이 사드 배치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건 아니죠. 그래서 네. 또 이것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사항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장관도 설명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유적 조치다. 뭐 중국을 공격한다든가 또 러시아를 겨냥한 것 아니다. 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자꾸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왕이 부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좀 무례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할까요? 네. 고개를 흔든다든가 손을 흔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사실.
네.
야, 이번에 또 의장 성명에 사드 배치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명분이 또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배경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건데
네.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남중국해 문제였거든요. 남중국해 문제가 여기에 또 포함이 되면 또 포함이 되더라도 중국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한국을 지나치게 공격하고 한국을 몰아붙이게 되면 한국이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구두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말로 공격을 하고 실제로 이 의장 성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좀 한국이 빼달라. 그렇게 좀 거래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장 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센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중국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정도로 표현이 나왔거든요.
네.
또 우리 윤병세 장관도 국제법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중립적인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공격하는 듯 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서 이득을 챙기는 이러한 노련한 전략을 구사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드 문제가 끝난 건 아닙니다. 중국은
네.
계속해서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고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많은 사안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번에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리용호 외무장관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물론 외무상이 되기 전에는 이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에 자주 나왔었죠. 이번에 오면서 김정은으로부터 강령적 교시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즉 핵이라든가 미사일 문제가 의장 성명에 포함되지 않도록 막아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교시를 받고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핵 문제는 자유적인 조치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5차 핵실험도 가능할 수 있다. 미국 행위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5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그러니까 북한을 없애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남한의 이런 핵 전략 자산들은 관역이 될 수 있다. 관역,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떤 유사시에는 자신들이 그 사드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외교 무대에서는 쓸 수 없는 과격한 그런 발언들입니다. 사실 리용호는 외모적으로는 상당히 좀 점잖게 보이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산주의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표현은 굉장히 거칠고 외교관답지 않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번에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작심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북한 포함해서 외무장관이 가장 실패한 그런 경우는 리용호 외무상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리용호 외무상이 이렇게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에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고자 했던 중국의 입장과도 상반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해서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를 병행해서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6자회담이 빨리 재개되어야 된다. 이번에 의장성명에서도 6자회담 얘기가 또 나왔어요. 6자회담 재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듯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논의 병행이었었는데 북한은 사실 6자회담 필요 없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이번에 상당히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실제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2년 만에 회담을 가졌죠.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일정 정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활용을 했죠. 북한을 활용해서 남한을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리용호 외무상과는 어깨 동무를 한다 할까, 어깨를 두드려 준다든가, 뭐 아주 할 수 있는 모양새는 다 갖추어서 북한과 친하다 이런
네.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우리 기자들을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중국 외교는 범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또 한국과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단을 이용해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드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이 남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아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가면서 북한을 놓치지 않는 그런 외교수를 버릴 가능성도 있고
네.
앞으로 잘 되면은 북중 정상회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북핵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또 북한이 중국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한 의미의 북중 관계 복원이 가능할 것인가 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의문입니다.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친밀감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북한 당국이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 중국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거든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를 포함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남한에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있는 곳은 북한이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는 5차 실험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사드 문제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은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북한이 만약에 5차 실험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중회담 전날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먼저 있었습니다. 한국에 배치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 문제로 두 나라가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물론 사드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사드 무기라고 하는 또 사드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는 X밴드라고 해서 2000km까지 내다볼 수 있는
네.
그 레이더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600km 정도 그러니까 북한 지역만 이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믿지 않는 거죠. 거짓말이다. 언제든지 미국은 기술적으로 2000km까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레이더를 갖고 있다. 그렇게 중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자신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뒤통수로 쳤다.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불쾌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한중 관계가 불편할 것 같고 물론 당장 경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복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네. WTO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무역 제재를 할 것이고 지금 벌써 중요한 회담들이 깨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중 간의 민간 레벨이라든가 뭐 지방자치단체 각종 이 접촉점들이 깨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은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다든가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한국이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하거든요. 북한도 중요하지만 한국도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삼각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도 대책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을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에도 균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번에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일본, 그다음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런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냉전 시대에는 이 남방 삼각 관계 또 북방 삼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가 대립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이후는 이것이 좀 느슨하게 흐트러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또 그에 따른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이러한 구도들이 나오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냉전 시대처럼 그런 공고한 그러한 체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한중 간에도 그렇고 말이죠. 또 미국과 중국 간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교류 협력이 있었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가 없으면 생존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그런 연관을 갖고 작동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적인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지만 경제나 사회, 문화 문제는 또 그런대로 굴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 상해에 엄청 진출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즈니랜드까지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냉전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북 제재 공조에서 균열이 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 카드를 계속 활용한다고 한다면 밀수입 을 단속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은 대북 제재 공조가 일부분 훼손이 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북한은 이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한중 간의 이간질을 시키려는 의도는 갖고 있겠지만
네.
중국이나 한국은 그 전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장 성명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북한의 입장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한국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오히려 한미 공조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위협을 하면 할수록 한미일 공조는 강화되기 때문에
네.
사실 북한이 한미일 공조를 깨뜨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위협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역효과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보여준 남북한의 외교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남북한 외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국력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력은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네.
이러한 국가가 외교에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특히 한미일 공조가 공고화되어 있고 더군다나 중국과의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는 한국 편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남북한 외교전에서 남한이 분명히 승리를 했고 북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이 좀 더 남한과 관계를 공고히 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자기 국가 이익을 추리는 이런 전술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와 그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